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이제 그 저녁 시간 되기 전에 낮 세션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거 끝나고 이제 경품처 있고 하니까 마지막 시간인 만큼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준비한 내용 역시도 뭔가 굉장히 뭐 어려운 기술을 설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방금 먼저 시간에 보셨던 김태형 부장님 세션처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혹은 디버거에서 이런 게 됐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주로 데모 위주로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앉으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기능들 혹은 굉장히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유익할 것 같은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주시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원래 처음에는 그 생산성을 높이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5 디버깅 테크닉이라는 굉장히 딱딱한 제목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좀 되게 부드러운 제목으로 준비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이제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한 10년 전쯤에 안철수 연구소에서 보안 제품을 만들면서 당시에는 이제 윈디비즈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소프트 아이스라는 제품을 썼었어요. 그래서 소프트 아이스로 이제 디버깅을 많이 하면서 관련된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미나 같은 걸 했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모아서 이제 윈디비즈 관련된 강의 같은 것들도 몇 번 했었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을 같이 일하시던 분들과 함께 책을 냈었어요. 그래서 윈디비즈 책 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 지원팀에서 이제 개발 지원된 그런 자문 같은 것들도 해드리고 혹은 이제 뭐 문제가 발생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그럴 때 이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 문의를 주시면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문제가 뭔지를 찾아드리는 그런 일도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아거스캔이라는 스타트업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한 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5에 새로워진 디버깅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기능인 인텔리트레이스라는 기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데모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주제 시간에서는 그 이제 흔히 말하는 팁 앤 트릭스라고 이제 아까 먼저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그런 좀 간단간단한 어떤 팁들이지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들은 꼭 2015에만 그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부분이 2013이나 그 2010 이전에도 해당되는 내용들도 있기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제 윈디비즈나 이런 다른 디버거 툴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제 오늘 이전 앞선 세션들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5에서 새로워진 디버깅 기능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안드로이드 10풀 개발 세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안드로이드 새로운 플랫폼을 지원한다던가 그리고 이 디버거를 실행했을 때 이 예외 윈도우 그 다음에 뭐 브레이크 포인트 윈도우 이런 것들이 윈도우가 새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쓰기 어려웠고 되게 뜨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랬는데 2015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또한 쓰기 쉽고 그리고 그때 강력해졌습니다. 또한 뭐 이제 눈에 보이는 기능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뭐 edit and continue 같은 기능들이 이제 좀 더 이제 64비트를 지원하면서 좀 더 강력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그 기능으로는 이제 진단 툴스라고 하는 다이그너스 툴스 그다음 퍼포 팁스 이런 기능들이 또 있습니다. 방금 그 김태형 부장님 세션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아까 말씀 보셨을 거예요. 이제 다음 세션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요. 자, 요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2015에 새로워진 디버깅 기능입니다.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하시면서 그 프로파일링이라는 뭐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혹은 뭐 여유가 없어서 거칠 수 없기도 하고 프로파일링이라는 사실 그런 과정을 아예 하지도 생각도 못하는 그런 개발자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일단 빨리 돌아가는 걸 봐야 되니까 뭐 프로파일링 성능 일단 돌아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빨리 돌아가는 게 급급해가지고 성능이나 뭐 CPU가 메모리 성능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일단 어떻게든 돌아가게 하느라고 개발을 열심히 한단 말이죠. 하지만 막상 이제 개발 단계 거의 끝날 때쯤에는 이제 이러한 게 발목을 잡죠. 왜 이렇게 느린가요? 왜 여기서 이렇게 CPU 사용률이 높나요? 왜 이렇게 메모리 사용량이 많나요? 하지만 그때 가서 이제 프로파일링이란 걸 해서 문제를 분석하려고 하면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너무 늦죠. 네, 코드를 고치기 너무 늦습니다. 분석하기도 어렵고요. 뒤집기도 어렵고. 이 비주얼 스튜디오 팀에서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잘 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이 프로파일링 기능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큰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개발자들이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프로파일링을 하고 좀 이걸 잘 활용해서 개발 과정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그 가장 눈에 띄는 결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그 비주얼 스튜디오 팀에서 얘기를 하기를 아웃풋 윈도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본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다가 이제 실행을 하다가 예외가 발생하면은 예를 들어서 first chance exception이라든가 혹은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아웃풋 창에 바로바로 뜨잖아요. 아웃풋 창에 바로바로 뜨고 이제 개발자는 뭐 문제가 있냐라고 이제 바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iagnostics Window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F5를 눌러가지고 디버깅을 하는 것과 동시에 바로 화면에 띄워줍니다. 그러면서 디버깅을 하는 것과 동시에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따 소주제 이 시간에 말씀드릴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 트레이스 이벤트라든가 혹은 뭐 이제 디버깅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이벤트 정보에 또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2015부터는 F5를 누르면은 디버깅과 프로파일링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통합된 정보, 브레이크 포인트, 익셉션, 메모리 사용량 이런 것들, CPU 유세지는 방금 아까 먼저 시간에 보셨던 퍼프 팁스라는 기능으로 모두 굉장히 이제 떠먹여주는 거죠. 개발자들에게 이것 좀 보시라고요. 그리고 아까 간략해봤던 퍼프 팁스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코드가 느리다고 생각했을 때 코드에 대한 시간을 잴 때 어떻게 재셨나요? 이제 뭐 스타바치 매니저라면 뭐 스타바치를 쓸 수도 있을 거고요. 뭐 그다음에 쿼리 퍼포먼스 카운터라든가 뭐 게티 카운터 같은 거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코드 사용 시간을 많이 재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지만 여기에는 되게 함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코드를 이제 F10으로 따라가다가 갑자기 뭐 심플 로드가 된다거나 그러면은 그게 또 그만큼의 시간을 소모하죠. 정작 CPU에서 사용한 그 실제 코드의 시간이 아니라, 혹은 뭐 얘가 그 코드의 실행 시간을 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익셉션이나 브레이크 포인트 걸려가지고 F10으로 따라갔어요. 혹은 뭐 코드를 조금 살펴봤어요. 이런 시간이 전체 그 구간과 구간 사이에 잡힘으로써 쓸데없는 시간이 포함되잖아요. 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구간에서 시간을 재다가 다른 구간에 시간을 재고 싶을 때 코드를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5에서는 이런 기능을 이제 위해서 이렇게 오른쪽 화면 보시는 것처럼 코드가 실행될 때마다 혹은 이제 어떤 디버거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화면 아래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조그맣게 이렇게 몇 밀리세크가 걸렸는지를 화면에 표시하게 주는 기능을 두었습니다. 퍼프팁스라는 기능이고요. 현재는 이제 C# 비주얼 베이직 C++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뭐 파이썬이나 노드 같은 데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퍼프팁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먼저 세션을 보신 분은 이제 간략히 보셨겠지만, 자, 혹시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먼저 소스를 갖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는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주로 네이티브 코드, C++ 코드와 매니지드 코드를 번갈아서 가지고 데모를 할 거고요. 뭐 어떤 기능이 이제 매니지드에서만 돌아가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니지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아닌 것들을 이제 C++ 코드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간략한 코드는 이제 간단히 CPU 사용량이 조금 있는 거를 그냥 데모를 하기 위한 코드인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벡터에다가 파일 이름을 넣고 그리고 그 주어진 파일에 대해서 그 파일 안에 이제 몇 개의 단어들이 있나 단어를 카운트하는 굉장히 단순한 프로그램이에요. 네.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를 보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BP를 걸고 F4를 눌렀을 때 자, F4를 누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이그닉스 툴스가 윈도우가 이제 뜨도록 되어 있고요. 참고로 해당하는 기능은 이제 툴스에서 옵션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디버거라는 기능에 디버깅 기능에 쭉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5를 까시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기본으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F10을 눌러가지고 한 라인 갈 때마다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한 것이고요. 그 하나의 이벤트에 대해서 이렇게 몇 밀리세컨드가 걸렸다는 것을 되게 눈으로 잘 알기 쉽게 보여줍니다. 다음 라인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예제인데요. F10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텍스트 파일을 열고 보시면은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앞에 기호가 있어요.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기호가 붙어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퍼프팁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버거 심볼 로드라든가 어떤 디버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오버헤드를 최소한 다 없애고 순수하게 코드의 실행 시간만을 측정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이게 그 디버거와 어터치돼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어떤 오버헤드는 조금이나마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같을 수도 있지만 작을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표시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코드는 약 2.9ms가 약 3초가 걸렸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라인 한 라인 갈 때마다 해당하는 라인이 실행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런 걸 또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내가 과거에 퍼프팁스 실행한 코드의 실행 시간은 어떻게 뭐 한눈에 볼 수 있는가라고 궁금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일 처음 브레이크 포인트 걸렸을 때까지 약 1000ms 걸렸고 그다음에 그 한 라인이 1ms 이제 2900ms 같은 시간이 걸렸다는 걸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모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이제 이 퍼포스 팁스를 이렇게 익스포트하거나 임포트하는 기능은 없고요. 현재까지 이렇게 보는 기능밖에는 아직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F10으로 이렇게 가는 것만 볼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 get prime을 구하는 이것도 이제 CPU 사용량이 좀 많은 함수인데 한번 여기까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다시 한번 재실행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고를 눌러볼게요. 컨티뉴를 눌러서 보면은 약간의 시간이 좀 더 걸린 후에 자, 여기 약 3.2초가 걸렸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네,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었고 총 네, 해당하는 구간이 3.2ms 걸렸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퍼프팁스를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이 진단 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사실 그 이 진단 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코드,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이 툴을 사용해서 문제를 잡아내는 그런 데모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실 뭐 문제가 있는 코드를 만들기란 뭐 굉장히 쉽죠. 쉬운 일인데 되게 적절한 문제를 보여줘야 되는데 마침 요거는 제가 작성한 코드는 아니고요. 마침 비주얼 스튜디오 팀에서 요 기능을 이제 홍보할 때 자, 이런 경우에 이런 걸 사용하면은 굉장히 쉽게 문제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코드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사용해서 한번 문제를 재현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이번에 보여드릴 코드는 WPF 앱이고요.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진을 보여주는 앱이에요. 네, 그래서 자, 다 줄여가지고 잠깐 보면은 자, 메인 윈도우에서는 네, 그 뷰 모델에서는 사진을 로드해서 뷰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메인 페이지에서는 리스트 뷰로 해당하는 사진들을 보여주고 더블 클릭하면은 사진을 크게 띄워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말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으니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내 사진에 있는 그런 사진을 쭉 이제 로드해서 보여주고요. 네, 로드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더블 클릭했을 때 네, 지금 사진이 깨져서 나오네요. 더블 클릭했을 때 해당하는 네. 사진이 깨져서 나오는데 일단 사진이 깨진 걸 디버깅하는 예제는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줌아웃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지금 프로그램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약 300메가 정도 처음에는 좀 잠깐 일시정지라고 잠깐 살펴볼게요. 자,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될 때는 네, 100,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메모를 쭉 이 다이그넥 스튜디오에서 보여주는데요. 처음엔 약 146메가 정도의 메모를 사용하던 것이 이후로 갈수록 보니까 거의 500메가가 넘는 메모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툴 사용해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트러블슈팅을 해 나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일시정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툴에서 자, 맨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뭐 CPU 문제를 트러블슈팅할 것인지 혹은 메모리 문제를 트러블슈팅할 것인지 그래프를 이제 토글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줌인 줌아웃은 말 그대로 그래프를 특정한 그래프 영역을 줌인해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줌아웃 하면은 말 그대로 줌 예를 들어서 지금 프로그램 실행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만 프로그램을 오래 실행한 경우에는 그래프가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럴 경우에는 줌아웃 기능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리셋을 통해서 원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이벤트라는 내용에는 이제 뭐 브레이크 포인트라든가 혹은 예외가 발생했다는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포인트와 뭐 다음 스텝 이런 구간들은 여기에 하나의 어떤 바 형태로 나누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내용이 좀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이제 프로세스 메모리라는 내용이 다음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현재 제가 지금 이거는 C# WPF 앱이잖아요. 그래서 매니지드 앱이기 때문에 GC가 일어나는 것도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스냅샷을 띄는 기능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이제 이벤트 탭 말고 그 메모리 유세지라는 탭에 가보면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스냅샷을 뜨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떠볼게요. 자, 스냅샷을 떴어요. 자, 그러면은 현재 프로그램이 실행된 지 약 현재 4.8초가 지났고 현재 이 메모리 구간에 현재 이제 약 3만 개 정도 오브젝트가 남아 있었고 그리고 힙 사이즈는 약 1500K 정도, 약 1.5메가 정도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근데 약간 조금 이 수치를 보고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굉장히 높았잖아요. 거의 막 160메가 된 메모리인데 아래에는 굉장히 작은 데이터만 나와 있죠.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프라이빗 바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프라이빗 바이트 메모리나 OS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프라이빗 바이트에서 아마 들어보거나 알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메모리에는 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프라이빗 바이트도 있지만 뭐 커밋된 것, 뭐 커밋 메모리, 뭐 워킹 셋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여기 보여지는 메모리 이 프라이빗 바이트란 거는 다른 것과 공유되지 않는 이 프로세스가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범위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힙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메모리에는 스택 메모리도 있고 힙도 있잖아요. 뭐 힙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이거는 매니지드이기 때문에 매니지드 힙 메모리도 있을 것이고요. 뭐 그다음에 네이티브 힙, 그다음에 스레드가 여러 개라면은 스레드, 스택이 쓰는 그런 메모리, 그다음에 이미지 자체의 메모리도 있어요. 하지만 뭐 DLL이나 혹은 다른 프로세스와 셰어하지 않는 DLL 뭐 이미지라면은 여기 프라이빗 바이트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프로세스가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를 굉장히 개괄적으로 큰 범주를 보여준 것이고요. 여기 아래 있는 내용은 현재 제가 매니지드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디버깅하고 있기 때문에 매니지드 힙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매니지드 힙 데이터.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시플뿔 앱을 디버깅 해볼 건데 시플뿔에서는 이게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뷰 힙이라고 하면은 매니지드 힙만을 보는 건데 시플뿔을 하게 되면은 이제 네이티브 힙을 보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디버깅을 할 때 네이티브 디버깅, 매니지드 디버깅 또는 두 개를 동시에 또 디버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솔루션 익스플로러에서 프로퍼티에서 디버깅 탭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자 네이티브 이제 코드 디버깅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기능을 이네이블 한 다음에 다시 재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매니지드 힙을 볼 건가 이제 네이티브 힙을 볼 건가 이렇게 다른 내용들도 볼 수 있게 한 옵션을 제공을 해요. 어쨌거나 한번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뷰 힙을 통해서 현재 메모리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굉장히 많은 인스턴스들이 현재 메모리에 실행되고 있는 것들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한 참고로 여기 있는 수치가 조금 더 작았던 이유가 자, 다이그너스 툴스가 디버깅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포즈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메모리를 떠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이 있는데, 여기 있는 메모리는 내부적으로 이 메모리 스냅샷을 뜰 때 이제 GC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베이스로 이거를 이 스냅샷을 떠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치는 이 프라이빗 바이트와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GC를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현재 실행되고 있는 메모리만, 그 오브젝트들만을 여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카운트로 소팅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인스턴스가 현재 메모리 실행 중인지를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뭐 그 사이즈가 큰 바이트들을 소팅해서 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인클루시브 사이즈란 것은 이제 이 오브젝트의 차일드까지 모두 포함한 그 하이어라키를 모두 이제 그 계산한 결과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하이어라키까지 가장 계산한다면은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사이즈가 큰 거는 이제 WPF 앱 오브젝트겠죠. 네. 또 하나 현재 제가 일시정지 상태에서 메모리에 스냅샷 썼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인스턴스, 해당한 인스턴스를 이렇게 직접 디버깅해서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클릭해서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 팁스로 해당한 오브젝트들까지 모두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비교가 될 만한 베이스, 그 기준이 될 만한 기준점 메모리를 떴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실행을 해보고 문제를 한번 더 재현을 해볼게요. 자, 메모리가 마구 늘어나게. 네. 자, 3번 했죠? 4번? 4번? 네. 5번 정도 하고 보니까 이미 메모리 수치가 굉장히 계속 쭉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몇 번의 GC가 일어났습니다만 메모리는 줄지 않고 계속 그 우상 위로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테이크 스냅샷을 누르면은 현재 메모리가 늘어난 상태에서 스냅샷을 뜨게 되고요. 여기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가 몇 개가 늘어났고 힙 사이즈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디프의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뭐 뷰 힙을 눌러서 현재 메모리에 있는 인스턴스를 바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걸 클릭해서 소트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보시면 약간 결과가 다른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지금 디프 모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는 자 어느 스냅샷과 비교를 하겠느냐. 일단 첫 번째로 떴기 때문에 첫 번째 스냅샷과 비교를 할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스냅샷과 비교를 했더니 이제 디프된 카운트들을 이제 보여주죠. 뭐 위크 레퍼런스가 가장 늘어났고 사이즈가 가장 커진 것은 이제 글리프런 이런 것들인데, 이게 내부적으로 GC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데이터들도 함께 나오다 보니까 정말 무엇이 현재 리크되고 있는지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간단하게 뭐 물론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에 대한 좀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하나하나 보면서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한데라고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인스턴스를 직접 보고 그 아닌 내용을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뭐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여기다가 현재 앱을 이렇게 필터링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재 이 앱의 이름이 포토필터거든요. 그래서 포토필터 WF 앱이기 때문에 현재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브젝트 중에 혹시 메모리 인스턴스가 남아있는 게 뭔지를 보려고 포토로 한번 필터링 해봤더니 자 카운트 디프를 봤더니 가장 맨 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WPF 이미지 페이지라는 것이 다섯 번의 카운트가 남아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섯 번 클릭해가지고 제가 이미지 페이지를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관련이 있다는 걸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현재 일시 정지된 상태예요. 참고로 이 상태에서 컨티뉴를 해가지고 계속 진행하게 되면은 스냅샷 뜬 것에 이 세부 인스턴스 내용은 살펴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현재 계속 그 포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뷰 인스턴스를 보게 되면은 총 5개의 인스턴스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해당한 인스턴스의 내부 데이터를 보고 좀 더 정확히 어떤 인스턴스인지 살펴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여기서 좀 그 되게 도움이 되는 기능은 바로 화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GC루트 그 이제 WinDBJ에서는 이제 GC루트 같은 명령어가 있는데 그런 걸 사용해 가지고 누가 나를 붙잡고 있어 가지고 나를 GC가 안 되게 막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간편하게 여기서 봤더니 이제 포트 필터 이미지 페이지는 현재 나의 parent 즉 selection change event handler라는 것이 현재 나가 내 이 이미지 페이지가 GC가 안 되게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내 인스턴스에 대한 부모들을 여기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이 이미지 페이지가 레퍼런스하고 있는 다른 오브젝트들도 모두 여기에 리스트되도록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selection changed event handler라는 내용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아마 뭐 단내 매니지드 개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감을 잡으셨겠지만 그 이벤트 핸들러를 서브 스크립하고 이제 해제하지 않아가지고 그 이벤트 핸들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리기 나는 경우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으니까 한번 실제 코드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때마침 이미지 페이지에서 처음에 네, 셀렉션 체인지 대해서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네, 이렇게 의도적으로 해당하는 걸 해제하는 거를 커멘트로 막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윈디비지에 만약에 이런 기능이 없었다면은 사실은 뭐 윈디비지를 사용했다라면은 뭐 메모리 리기 나기 전에 한번 덤프를 뚫고 메모리 리기 발생한 다음에 덤프를 뚫고 그다음에 이제 윈디비지 명령으로 총 동원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덤프힙이라든가 스탯 이런 거 파라미터 줘가지고 분석을 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결과를 본다거나 혹은 여러분들 혹시 디버그 다이아그라는 툴을 써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MSN에서 일할 때 굉장히 많이 제가 좋아하던 툴 중에 하나였는데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버그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디버그 다이아그라는 툴을 써가지고 MSS 나온 무료 툴이거든요. 그런 툴을 써가지고 자동 분석 기능 혹은 이제 그 메모리 릭 탐지 기능이 있어요. 그 안에 그걸 사용해가지고 문제 재현을 하고 거기서 제공하는 그 자동 분석 기능을 통해서 뭐 릭이 이구가 났구나라는 걸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굉장히 개발 도중에 굉장히 간단하게 이 기능을 써서 문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매니지드인데 네이티브에서 동일하게 굉장히 비슷하게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티브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이 코드는 제가 커멘트를 하고요. 이번에는 그냥 말 그대로 메모리를 할당하게 되면은 이 다이오니스 툴스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메모리 할당하는 코드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유저 컨텍스트라는 이 구조체를 그냥 100개의 어레이로 뉴를 하는 예제거든요. 그리고 이 구조체는 보시는 것처럼 F12를 눌러서 가보면은 네 그냥 unsigned long 타입이 하나 있는 그냥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걸어보고 앞에 걸 다 지웠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BP를 걸어놓고 한번 고를 해볼게요. 빌드가 되고요. 약 몇 초 후면 아시게 되시겠지만 바로 여기서 메모리 스냅샷을 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메모리 테이크 스냅샷을 뜨려고 보니까 이렇게 그레이 아웃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즉 이 메모리 스냅샷을 뜨는 기능은 이제 힙 프로파일링 기능을 내부적으로 쓰는데요. 이 힙 프로파일링 기능을 쓰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의 성능을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기능이 꺼져 있고요. 그래서 네이티브 프로그램의 이 힙 스냅샷을 뜨시려면은 먼저 enable snapshot이라는 기능을 먼저 클릭을 해야 이게 힙 프로파일링 기능이 이제 켜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재실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켜고 재실행 버튼을 한번 눌러 보면은 자, 걸렸죠. 그리고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네,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요 직전에서 뉴를 하기 직전에 한번 제가 스냅샷을 떠볼게요. 자, 스냅샷 떴고요. 그리고 뉴를 한번 해본 다음에 스냅샷을 떠보겠습니다. 굉장히 명확 단순하게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번에 얼로케이션이 있었고 그다음에 0.4KB 데이터가 늘어났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열어보면은 자 네이티브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엇과 비교할 것이냐? 스냅샷 1과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봤더니 굉장히 똑똑하게도 이렇게 유저 컨텍스트라는 그 타입이 카운트 하나가 늘어난 걸, 얼로케이션 하나가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이즈까지 400이라는 바이트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메모리 변화 타입별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더 감동인 점은 이거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메인시트처럼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 팁을 통해 가지고 실제 데이터도 덤프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은 초기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가비지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또 더 좋은 점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콜스택까지 보여줍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 해당하는 메모리가 어느 코드를 통해서 활동이 되었는가 콜스택도 보여줘요. 메모리 릭이 있을 때 이 기능을 쓰면 진짜 빨리 문제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메인 문에 있었고 데모 메모리 유시지라는 코드를 통해서 메모리 활동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go to source 코드를 하면은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바로 여기로 이동했어요. 네, 굉장히 편한 기능이에요. 자, 첫 번째 다이너스 툴스는 이제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기능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UI가 비로소 바뀐 걸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또 알려드릴 텐데 이제 트레이스 포인트라는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굉장히 좀 편하고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먼저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왼쪽에 화면에서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기존 비주얼 스튜디오 2013에서의 브레이크 포인트 윈도우였어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 포인트를 건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브레이크 포인트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은 왼쪽과 같은 이런 메뉴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컨디션, 히카운트, 필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설정하는 메뉴가 여러 가지가 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특정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렸을 때 추가로 액션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정하는 화면이 이렇게 별도의 모달 다이얼로그로 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2015에서 오면서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기능이 이제 피크 윈도우 형식으로 바뀌게 됐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있는 메뉴 역시도 이렇게 되게 간소화가 됐습니다.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 요거 사용해가지고 제가 그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버그를 잡는 테크닉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오브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ATL에 있는 컴피티알로 인스턴스를 만들어가지고 참고로 이 코드는 굉장히 망가진, 그러니까 잘못된 코드예요. 이거는 이제 잘못 쓰이는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짠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 메모리 릭이 생기는 코드입니다. 예. 그래서 컴피티알로 그 이제 레퍼런스 카운트 기능이 있는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어태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마찬가지로 이제 레퍼런스 카운트 코드가 구현되어 있는 이제 C 오브젝트 2를 또 하나 만들어서 이제 컴피티알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태치를 합니다. 예,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지만 네,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프린트를 하고 하는 그런 간단한 코드인데요. 한번 BP를 걸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C 오브젝트가 인스턴스가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P 오브젝트를 보면은 자 먼저 한번 직접 가볼까요? 인스턴스 가보면은 네, C 레퍼런스 카운트라는 이러한 그 상속을 받고 있고 클래스 상속을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 인티저 하나만 있는 그런 굉장히 단순한 코드이고요. 그러면 C 레퍼런스 카운트를 보게 되면은 네, 뭐 쿼리 인터페이스 같은 그런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지는 않았고 애드 레퍼런스와 릴리즈만을 구현해 있는 그런 간단한 그 베이스 클래스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코드로 돌아와서 보면은 자, P 오브젝트 안을 봤더니 네, 이제 myInt으로서 이제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reference count는 1이에요. 그리고 네, 이렇게 되면 현재 뭐 벌써 리기 하나 생겨버렸죠. 근데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P 오젝트에만 좀 집중을 해주세요. 그래서 P 오젝트 2를 봤더니 네, my int가 이제 22란 값을 생성자 이제 파렴수로 넘겨줘서 이제 P int는 22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값을 더하는 코드를 실행해서 봤더니 네, 결과가 27이라는 이런 좀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원래는 이제 10과 22를 더하면 32가 돼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요? 사실 뭐 브레이크 포인트를 코드 실행할 때마다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코드를 따라가면서 뭔가 깨질 만한 결과가 없나 이렇게 하나하나 코드를 살펴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은 라인 하나하나 이제 라인 하나하나 BP를 걸어가지고 값이 변하는지를 살펴보고 뭐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진짜 너무 좀 무식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쉽게 사용하시는 것이 이제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예요. 뭐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그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를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 주소가 필요하거든요. 실행을 해서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현재 결과가 자 27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네, 27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 실제 오브젝트들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게요. 그럼 P 오브젝트는 봤더니 분명히 처음에는 10이라는 값을 할당을 했는데 여기까지 코드가 실행되고 나니까 여기까지 10이라는 값을 할당했는데 여기까지 실행하고 난 즉 값이 잘못 나온 결과 이후에 봤더니 이게 10이 아니라 5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누가 바뀌었는지를 가장 쉽게 찾아보는 방법은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를 거는 거고 그러면은 이 my int라는 이 메모리 주소에다가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면 되겠죠. 자, 재실행을 한번 해보고요. 자, 여기 오브젝트가 만들어졌고 한번 이 내용을 그 어떤 특정한 변수의 주소를 알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이런 로컬이나 이미지 윈도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로컬에서 보시면은 이제 p 오브젝트 1이 있고 여기 보시면 my int라는 값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와치창에서 따로 보겠다 하면은 해당하는 변수만 와치창으로 옮겨주거든요. 그래서 add watch를 통해서 와치창으로 옮겨주고요. 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클래스의 멤버가 이런 값이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고 앞에다가 그 어드레스 연산자를 붙여주면은 간단하게 해당하는 주소를 보여줍니다. 주소를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를 메모리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기 위해서 디버그 메뉴에 있는 New 브레이크 포인트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를 사용하면은 이제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값을 한번 카피를 하고요. 네, 카피 밸류를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네.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를 아마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일 처음에 그 주소와 몇 바이트를 감시할 건지 바이트에 대한 단위도 적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32비트 때문에 4바이트를 적었지만 뭐 64바이트 코딩을 하신다면은 이제 여기 8바이트를 적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OK를 누르게 되면은 하고 F5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문제가 해당하는 변수가 바뀌는 시점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 걸렸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봤더니 이제 콜스택을 봤더니 이제 뭐 이러한 함수에서 해당한 오브젝트의 그 값을 강제로 바꾸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쉬운 예지만 가끔 가다가 메모리 깨짐 이슈가 있는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클래스나 뭔가 그 멤버가 전혀 알 수 없는 엉뚱한 값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를 쓰시거나 혹은 좀 디버깅에 대해서 많은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페이지입이라는 그런 OS 기능이 있거든요. 페이지입 같은 기능을 쓰시면은 메모리 깨짐이라든가 뭐 이런 기능을 좀 더 빨리 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또 하나 문제가 지금 레퍼런스 카운터 리그가 있다는 것인데요. 아마 이거는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윈도우에서 어떤 컴 개발 같은 거 하시다 보면 혹은 꼭 컴이 아니라도 레퍼런스 카운트를 가진 오브젝트를 다룰 일이 있으실 텐데 이 레퍼런스 카운트가 해제가 안 되는, 이 레퍼런스 카운트가 잘못돼가지고 좀 디버깅하는데 어려움이 겪으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정말 레퍼런스 카운트 그 꼬였을 때 문제 해결하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근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디버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트레이스 포인트라는 기능을 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레퍼런스 카운트가 증가되거나 감소할 때 그때 누가 이걸 호출했는지 콜스택을 아웃풋창에 자동으로 찍어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C-Object라는 값은 그 C-Reference Count라는 걸 상속받고 있었죠. 그럼 C-Reference Count에서 자 AddReference와 Release라는 게 구현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디버깅을 해서 매번 AddReference 걸 때마다 콜스택을 살펴보는 일은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매번 이걸 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액션이라는 걸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액션에다가 자 액션이라는 거는 이 브레이크 포인트에 걸렸을 때 어떤 일을 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건데요. 여기다가 자 유스 네. 자 모달 다이얼로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진 거예요. 모달 예전에는 이렇게 코드를 동시에 액세스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바로 액세스를 해서 이 브레이크 포인트에 걸리면은 해당하는 브레이크 포인트 값을 출력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한 콜스택까지 출력을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상황에서 클로즈를 누르고 제시 한번 쭉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브레이크 포인트를 BP에 걸리면은 그냥 실행하도록 일단 설정이 된 거거든요. 자, 이건 아까 건 거니까 무시를 하고 F5를 눌렀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아웃풋 창을 열어보시면은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레퍼런스 카운트 해당하는 시점에 어떤 변수 값과 해당하는 그 코드까지 오게 된 콜스택을 이렇게 찍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에는 이런 코스택뿐만이 아니라 뭐 함수 이름, 변수 뭐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매니지 단계에서는 이제 실제로 함수까지 실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레퍼런스 카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문제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원래대로 이제 피트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디버그 BP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하는 기능을 트레이스 포인트라고 이제 부르는 기능이었어요. 또 하나 이제 익셉션 창이 좀 새로워졌는데요. 사실 이 익셉션 창을 활용하시는 분이 사실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이런 창 있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 기존의 비주얼 스튜디오 2013에서 봤던 그러한 그 예외 창이고요. 좀 투박하게 생겼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2015에서 새로워진 그 예외 창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오른 그 위에 보시는 것처럼 서치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예외를 이제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예외 창을 그 쓰시는 경우가 드물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가 직접 어떤 커스텀 예외 클래스를 정의했다든가 할 때 혹은 그 가끔 가다가 first chance exception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 찾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내가 원하는 어떤 커스텀 클래스를 추가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잡는 예를 뭐 그런 것들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잠시 후에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또 하나 이제 2015의 새로운 디버깅 기능 중에 이거는 아까 먼저 시간에 김태형 부장께서 데모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와치창이나 이미지 윈도우에서 이제 람다를 지원한다는 거 요거 이제 기능이 또 추가가 됐죠. 두 개의 내용을 동시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BP를 걸고. 여기 보시면은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직접 그냥 예외를 스로우하고 있어요. 예외를 스로우하고 있는데 자 예외를 스로우하고 있는데 myException이라는 제가 만든 그냥 커스텀 예외 클래스죠. 가보시면은 네, 이렇게 예외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 시플뿔 커스텀 예외 클래스가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코드를 그냥 실행하게 된다면은 자 푸시 불러서 분명히 아까 보신 것처럼 예외를 수로하는 코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있지만 아래에서 해당하는 그 예외를 캐치로 잡고 있죠.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뭔가 중요한 예외가 발생했지만 그걸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2015에서 새로워진 그 예외 창을 보게 되면은 네. 예외 창이 윈도우에 있고요. 익셉션 스팅을 보면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필터링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터해서 간단히 입력함으로써 원하는 익셉션을 쉽게 찾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는 내 직접 만든 익셉션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접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만든 클래스가 이러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직접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그래서 익셉션 세팅에서 네, 시플풀 익셉션에다가 해당하는 것을 직접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자꾸 그래서 다시 한번 디버깅을 하게 되면은 아까와 달리 이제 해당하는 익셉션을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커스텀 익셉션을 쉽게 설정하고 잡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여드릴 때는 이제 람다 예의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간단한 데모를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코드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총 세 가지의 프로젝트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파이썬 플라스크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PTVS에서 파이썬 플라스크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JSON 코드를 서버에서 이제 REST 요청이 왔을 때 내려주는 이제 그런 간단한 REST 서버를 만들었고요. 파이썬으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미리 정의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체를 이제 GET 요청이 왔을 때 JSON 형태로 내려보내주는 파이썬 서버이고요. 그리고 이제 WPF 앱에서는 해당하는 거를 이제 그 JSON 결과를 받아서 화면에 보여주는 이제 바인딩에서 보여주는 그런 간단한 예입니다. 내부 코드에서 보면은 이제 JSON 코드를 요청해가지고 JSON을 시리얼라이즈해서 이제 업체 오브 컬렉션에다가 할당을 해가지고 화면에 보여주는 예인데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참고로 이렇게 여러 개의 그 솔루션들이 있는 경우에 한 번에 동시에 디버깅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그 솔루션의 프로젝트 옵션에 가보시면은 이런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보통은 이제 싱글 스타트업 프로젝트로 보통 돼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멀티플 스타트업 프로젝트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나는 플라스크 그 파이썬 서버와 WPF를 동시에 실행하겠다. 이렇게 동시에 실행하겠다고 설정을 해 놓으면은 F5를 눌렀을 때 두 개가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자, 한번 해 볼게요. 네. 네, 파이썬 서버가 실행이 되고요. 네. 자. 자, 여기에서 리프레시를 누르면은 여기 보시는 그 브레이크 포인트 걸리도록 해 놨거든요. 자, JSON 데이터를 받아 왔고요. 한번 JSON을 봤더니 자, 요 비주얼라이저 기능은 아까 앞선 시간에 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비주얼라이 그 텍스트 형태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지금 제가 JSON을 받았으니까 JSON 형태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람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쭉쭉 받아와서 컬렉션에 왔어요. 자, 와치 창에서 한번 이제 지금 매니지 단계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기능까지 매니지 창 그 와치 창에서 지원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투두 네. 아이템스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터넷에서 기능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카운터 10개라는 것도 쉽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본 그 먼저 시간 예제를 본 것처럼 이제 인터넷에서 기능을 통해서 뭐 웨어블 같은 거 통해 가지고 네, 뭐 그래서 done이 한 개, 뭐 false다, 네, to list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 결과를 뭐 그중에 이제 총 10개의 아이템이었는데 그중에 하나만 이제 던이 됐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쉽게 람다식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그 강력한 점이 이미디에이트 윈도우를 사실 잘 쓸 수가 있어요. 2015에서 오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C#의 REPL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그 별도의 C# REPL 프로젝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픈 소스로. 하지만 그 비주얼 스튜디오 팀에서 얘기하기를 장기적으로 이미디어트 윈도우를 C# 어떤 REPL로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쪽 그 팀의 PM이 이전에 답변을 단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다가 저도 아이템즈 하면은 방금 결과를 볼 수가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아예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아이템즈에 네, 방금 했던 결과 네, 던이 한 거를 to list 이런 식으로 아이고 네 바빠졌네요. 그러면은 result에는 네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심지어는 여기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어 가지고 잠시 할당을 해놓고 그 디버깅 과정에서 뭐 임시 데이터를 저장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디어트의 윈도우는 앞으로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고 현재도 이미 일종의 이런 REPL 윈도우의 기능, 그러니까 REPL 기능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이제 심지어는 그 여기에서 그 새로운 어떤 인스턴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어가지고 new 기능을 써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뭐 직접 볼 수도 있고요. 자, 람다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의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텔리트레이스라는 기능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혹시 인텔리트레이스에 대해서 좀 아시거나 사용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냥 한번 몇 분이나 계실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혹시 사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인텔리트레이스라는 기능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자랑하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개발하시면서 잡기 어려운 버그를 만나신 적 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잡기 어려운 버그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크래시는 오히려 잡기 어려운 버그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크래시가 난다면은 해당한 시점에 크래시 덤프를 떠가지고 어디서부터 그 값이 크래시됐는지를 이제 계속 추적해 나갈 수 나기 때문에 오히려 크래시는 굉장히 명확한 버그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경험상 되게 오히려 잡기가 어려웠던 버그는 그 UI 글리치라고 하죠. UI가 깨진다거나 혹은 뭔가 UI에 뭔가 어떤 그 화면상에 보여주는 뭐 레이아웃이 깨진다거나 뭔가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죽진 않지만 뭔가 미묘하게 동작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버그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만약에 그 데이터가 깨졌을 경우에 이거를 어디서부터 깨졌는지를 추적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녹화한다면 어떨까? 즉 마치 비디오처럼 프로그램을 실행해가지고 앞으로 돌려봤다가 값이 이상해졌는데 마치 비디오처럼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돌려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뭐 변수를 본다거나 로컬 스택을 본다거나 하는 거죠. 이런 걸 한번 꿈꿔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바로 이게 이런 기능입니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0부터 들어간 기능이고요. 2015에서 오면서부터 이제 이게 아까 보셨던 그 제일 처음 설명을 들었던 그 진단 기능, 그 디아그 툴스에 이게 포함 그 함께 인티그레이트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켜고 이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이제 F5를 눌러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인텔리센스 기능이 돌아가면서 인텔리센스 정보도 보여줍니다. 약간의 제약사항도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데모를 보여드린 다음에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건 직접 데모를 한번 보는 거잖아요. 자, 인텔리트레이스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인텔리트레이스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팀에서 만든 예제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간단한 텍스트 에디터 예제입니다. 텍스트 파일을 불러들여가지고 에디팅을 하고 저장을 하는 그런 간단한 예제예요. 그래서 오픈을 눌러가지고 뭐 파일을 읽어드려서 네 파일 읽어드렸네요. 네, 막 이렇게 뭐 고쳐요. 에디트 한 다음에 세이브를 눌러요. 세이브 딱 눌렀더니 뭔가 포커스가 바꿔버리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번 디버깅을 할 건지 한번 전략을 한번 머릿속으로 잠깐만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뭔가 깨지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상한 동작. 만약에 제가 이 인텔리티 스크레인이 없다면은 일단 뭐 소스코드 분석은 당연한 일이겠죠. 가장 먼저 소스코드 리뷰를 한번 해보고 뭐 세이브 관련된 이제 세이브 버튼 눌렀을 때 쪽에다가 이벤트에다가 여러 가지 BP를 막 여러 가지 걸어보겠죠. 네, 그 다음에 혹시 포커스 관련된 코드가 실행되는 부분이 있나? 포커스 쪽도 혹은 이제 뭐 set 커서 뭐 이런 것들 포커스 관련된 코드들도 혹시 있나? 뭐 다 BP를 걸어보고 찾아볼 거예요. 물론 지금 말은 간단하겠지만 절대 이게 쉬운 간단한 작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인터넷 트레이스 기능이 켜져 있을 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트레이스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한번 꺼보고요. 자, 인터넷 트레이스 기능은 마찬가지로 툴스에 옵션에 별도로 인터넷 트레이스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enable 인터넷 트레이스를 하면은 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벤트 그러니까 뭐 버튼이 눌렸다 뭐 이런 어떤 최소한의 이벤트만 그 어떤 기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콜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는 이런 또 옵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고 메시지가 있죠. 되게 느리게 될 거라는 거. 자, 그래도 밑에 거라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좀 어드밴스한 옵션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최대 레코드 사이즈는 어떻게 될 건가, 어떤 정보를 수집할 건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뭐 ADO 이벤트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에서 이상하게 DB가 그 동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되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거든요. 뭐 ADO 단넷 이벤트. 근데 지금은 이런 걸 쓰지 않으니까 이걸 체크를 풀겠습니다. 데이터 바인딩 한번 클릭해 보고요. 파일 쓰니까 파일도 열어볼게요. 제스처라는 거는 뭐 클릭됐다, 뭐 UI 관련된 거, 사용자의 어떤 조작 관련된 이벤트거든요. 제스처도 한번 넣어봤고요. 레지스트리는 안 쓰니까 넣어봤고 이 정도 한번 켜볼게요. 그리고 OK를 눌러서 이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여기서 스타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진단 툴이 실행이 되고.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이벤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인터넷 트레이스 이벤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에서 자, 일시정지를 잠깐 해볼게요. 아이고, 중지를 눌러버렸네요. 네, 다시 여기 나와있는 이벤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필터링해서 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잠시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카테고리를 다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ADO 단넷이라든가 콘솔 익셉션, 파일, 제스처 모든 이벤트를 다 일단 보여주도록 되어 있고 모든 스레드에 대해서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 출력한 다음에 문제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컨티뉴를 누르고 오픈을 눌러서 리드미를 했고 자 테스트 열심히 수정한 다음에 세이브를 눌러볼게요. 보면은 네, 문제가 재현됐죠. 네, 포즈를 눌러서 한번 여기까지 기록된 트레이스 이벤트를 한번 인터넷 트레이스 이벤트를 보겠습니다. 자, 좀 올려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봤더니 일단 뭐 사용자가 오픈을 눌렀다 이런 이제 제스처 이벤트가 기록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오픈을 눌렀다. 그래서 리드미 파일 이걸 좀 크게 보여드려야겠네요. 예. 자,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컨트롤에서 오픈을 눌렀다는 제스처 정보도 보여주고요. 그래서 파일 액세스했다. 그다음에 세이브 버튼 눌렀다. 그런데 보시면은 세이브를 눌렀는데 액세스 클로즈 이렇게 보면은. 이런 상황 이렇게 파일을 세이브하려면 한 번만 열면 되는데 보니까 두 번이 열렸어요. 이렇게 파일 이벤트가 두 번 열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히스토리컬 그러니까 이 인터넷 트레이스의 다른 이름이 그 히스토리컬 디버깅이라고 하는데요. 해당하는 시점으로 이제 마치 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보면은 오픈을 눌렀을 때 한번 시점을 볼까요? 아, 네. 해당하는 시점에는 네, 소스 코드가 보이지 않는 시점이고요. 이 액세스 될 때 네. 지금 보시면은 해당하는 그 파일이 제일 처음에 오픈 눌러서 액세스될 때 코스택을 해당한 시점으로 코드가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재 인텔 트레이스의 히스토리컬 디버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로컬, 콜, 스택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다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한번? 코스택을 보니까 네, m 메인에서 오픈 파일 클릭을 사용해가지고 오픈 파일, 리드 파일이 됐다 라고 코스택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로컬 윈도우를 통해 가지고 오토 윈도우라든가 이런 로컬을 통해서 변수들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뭐 심지어는 F12나 F12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제가 F12를 눌러서 스택 오버를 한 거거든요. 바로 다음 라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두 번 눌렸는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세이브를 눌렀을 때 네, 요거는 뭐 가능한 일이니까요. 우리가 눌렀으니까. 그래서 액세스를 난 부분을 봤더니 자, 이 부분은 이제 버튼 세이브 클릭 됐으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이벤트겠죠. 그래서 쓰기 위해서 라이트를 오픈을 했고요. 두 번째 액세스를 한번 가볼게요. 네, 가봤더니 네, 뭔가 조금 리드 파일이 다시 한번 열린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리드 파일. 그럼 왜 리드 파일이 일어났지? 한번 콜스택을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죠. 콜스택을 봤더니 저 밑에 뭔가 애너니머스 메소드가 보이네요. 더블 클릭해서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파일 와처 이벤트가 등록이 돼가지고 파일이 변경되었을 때 다시 파일을 재릴로드하는 코드가 실행돼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굉장히 명확하게 코스택을 통해 인텔 트레이스 이벤트를 통해서 문제 시점으로 돌아가서 변수들을 살펴보고 코스택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또 하나 이것이 또 물론 지금은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실행을 했지만 이 기능은 참고로 별도로 수집할 수 있는 툴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제 MSDN 다운로드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인텔 트레이스 스탠드얼론 컬렉터라는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별도의 툴로서 캡처만 할 수 있는 별도 커맨드 라인 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미리 캡처를 해봤는데요. 이제 해당하는 툴을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하고 이제 어떠한 플랜으로 이제 캡처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뭐 어느 뭐 제스처를 포함할 건지 뭐 ADO 이벤트를 포함할 건지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그 파일을 디버깅할 건지에 대해서 저장을 하고 나면은 이제 .itrace라는 파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itrace라는 파일을 그냥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로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은 마치 방금 보신 것처럼 F10 뭐 이런 거 눌러가지고 디버깅하면 따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지만 굉장히 강력한 기능인 인텔 트레이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하지만 인텔 트레이스 기능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한 가지는 현재는 매니지드만 가능해요. 매니지드 어플리케이션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 비주얼 스튜디오 팀에서 네이티브도 이런 기능을 지원하고 싶으면은 뭐 열심히 그쪽 의견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하면은 요청을 하면은 네이티브 지원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팀에서 그 유저 보이스라는 사이트를 운영해서 기능에 대한 프리오리티를 유저들의 목록 그 요구사항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요. 네, 그래서 많이 요청을 하면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치명적인 단점이 엔터프라이즈 이상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나 이런 애저에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아쉽죠.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들은 이제 되게 짤막한 짜잘한 2센트짜리 팁들을 모여서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원하는 위치로 빨리 디버깅하기 이 기능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돼요. 뭐냐면은 자, 제가 그 어디 보자. 네. 자, 지금부터는 되게 간단한 것들이니까요. 자, 만약에 그 특정한 위치로 가고 싶을 때 여러분들 메인 문에서 이 make exception 함수의 breakpoint를 이제 여기에 바로 BP가 걸려서 잠깐 멈추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BP 딱 걸고 이제 F5 누르잖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도 F10 키가 먹거든요. 제가 지금 F10이 이제 스텝 오버잖아요. 이제 여기서 F10을 누르시면은 바로 가장 처음에 멈춥니다. 이렇게요. 네, 바로 멈추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F10을 눌러서 스텝 오버 기능을 사용해서 가장 처음에 온 다음에 요 키를 드래그하면은 특정한 위치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거든요. 자, 한번 specific into라는 요 함수로 바로 가보려면은 이걸 실행하지 않고 그냥 제가 이걸 좀 드래그해 볼게요. 여기 왼쪽에 있는 요 현재 실행되고 있는 execution 포인터를요. 드래그 쭉 해서 여기다가 딱 떨어뜨리면 일로 갑니다. 네, 그럼 바로 이게 실행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끔 이제 디버깅 하실 때 이 특정한 함수 안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뭐 p 핸들러의 온 이벤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F11을 누르시죠. 스텝 인투를 하시죠. 그래서 F11 근데 뭔가 오버로 다른 함수예요. 다시 나오고 F11 들어갔다가 이거 아닌데 나오고 F11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막 이렇게 반복하다가 아예 그냥 여기서가 F12 눌러가지고 여기서 DP 걸고 F5 이렇게 하잖아요. F5 걸어가지고 여기 걸고. 근데 이거 말고 자, 또 하나 여기 지금 여기다가 한번 런투커서를 하면은 바로 여기에 일회용 BP가 걸립니다. 바로 이쪽으로 와볼게요. 아이고 지금 익셉션이 해서 자 익셉션을 지워버리고 자 바로 이쪽 코드로 얼른 와라라고 할 때 런투커서를 실행하면은 일회용 BP가 걸리면서 바로 이쪽으로 오거든요. 네, 바로 걸렸죠. 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스텝 인트 스페시픽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이게 아마 2015부터만 지원하는 기능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한 라인에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이 중에 뭘로 들어갈 건지를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나는 여기에서 뭐 온 이벤트로 바로 들어가고 싶다. 그렇다면은 스텝 인트 스페시픽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온 이벤트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러한 짤막한 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자, 그 달러 ERL, 달러 HR, 요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어떤 기능이냐면, 자, 이번 이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Run to 커서, 네, 아이고. 자, 다시 한번 아까 걸어놨던 BP가 바로 걸려버렸네요. 투커서에서 자, 이벨 테스트 이 기능을 먼저 좀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투커서에서 자, 어떤 데이터 컨텍스트라는 어떤 그 구조체를 커스텀 구조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배열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함수 안으로 들어갔는데 보시다시피 파라미터를 보이드 포인터로 받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타입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그 마치 C에서의 타입 캐스팅처럼 이런 식으로 타입 캐스팅을 하면은 해당하는 타입이 원래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볼 수 없지만 이렇게 타입 캐스팅을 하면은 해당하는 데이터를 실제로 타입 캐스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 그 커멘트 이 주석에서 이렇게 되는 건 아마 처음 오셨을 거예요. 주석에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규먼트도 마찬가지. 또한 그 인티저 배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티저 배열 이게 아까 보셨듯이 인티저 배열인데 인티저 배열을 인트로 이런 식으로 캐스팅을 한 다음에 뒤에다가 이거는 사실 10개의 배열이야라고 표시를 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항목을 다 보여 줍니다. 원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포인터 같은 값 보면 원래 첫 번째 값만 보여 주잖아요. 근데 뒤에다가 이렇게 쉼표를 하고 뒤에 특정한 숫자를 특정한 어떤 스트링을 줌으로써 해석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그 달러 이제 ERL이라는 거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그 레스트 에러를 값을 보여줘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여기다가 달러 쉼표하고 HR 하면은 실제로 요거를 해석한 그 스트링을 보여준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왜 쉼표하고 HR을 하냐? 요 쉼표 HR 한 거랑 요 쉼표 10하고 한 거랑 사실은 같은 기능을 쓴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 포맷 스페시파이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런 링크, 참고로 이 소스코드랑, 이 소스코드는 다 GitHub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이 링크로 가시면은 쉼표하고 뒤에 뭘 쓰냐에 따라서 앞에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정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에러 값이다, 이게 배열이다, 이게 문자리다, 이런 것 이렇게 좀 독특하게 해석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한 다 내용이고요.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이제 잘 쓰이지 않는 기능인데, 뭐 이제 구조체 같은 것들, 커스텀 구조체를 만들었을 때 와치창이나 오토창에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 소스코드에다가 그런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걸 간략하게 좀 적어놨거든요.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멀티스레드 디버깅은 요거는 이제 아쉽게도 준비한 시간이 좀 모자라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그 디버그 메뉴에 보시면은 태스크, 패럴 스택, 패럴 와치라는 이런 추가적인 기능이 있거든요. 나중에 혹시 멀티스레드 디버깅 하실 때 요거 한번 꼭 이용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스레드 창에서 보지 못했던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네. 참고로 지금까지 보여드린 예제는 제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GitHub에다가 모두 코드를 올려놨고요. 그래서 직접 따라해 보실 수 있게 소스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직접 실행해 보시고, 개인적인 이후에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이메일이나 연락처 주시면은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